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신혼의 달콤한 날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카톨릭 커플인데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성당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들 결혼은 유효하지 않아. 무효야. 성당에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무효라니.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물어봤죠. 이유가 뭡니까, 신부님? 성당은 이래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당신들 결혼 주례를 쓴 사제 신부가 자격이 없는 신부였다네. 무자격 신부가 집례한 결혼은 무효야. 이 커플을 주례한 신부도 젊은 신부였습니다. 30대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신부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겠지? 그 유아 세례가 무효라는 거야. 그러니까 카톨릭 교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사제 서품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네들 주례 신부는 무자격 신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례한 열댓 가정들 다 무효라는 거예요. 아니, 당시 베이비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 유아 세례를 집례한 지금은 그 은퇴한 그 노신부님은 또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요. 온 교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추적 조사를 했더군요. 원래 교회,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말 앞에 내가를 붙입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죠. 근데 그 나이 많으신 신부가 내가 아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세례는 무효다라는 해석이 바티칸에서 나왔대요. 가톨릭 교회는 우리, 즉 공동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나, 즉 신부, 사제가 베푸는 세례만 인정한답니다.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위, 우리, 공동체 교회냐, 나, 사제나 주교 같은 리더십 교회냐, 그 차이입니다. 가톨릭은 사제에게 리더십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부나 주교, 사제만이 결혼식 혹은 세례식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리더십 중심 교회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 성경에서 교회가 세례 문제로 싸울 때는, 다툴 때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아니야.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아니, 나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 라고 하면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아니냐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교회 분쟁의 씨앗이었죠. 싸우면서 쪼개지는 분쟁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주느냐? 우리가 주느냐? 아니, 예수 이름으로 주느냐? 아니면 성령 이름으로 주느냐? 사도 바울 혹은 베드로 이름으로 주느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투는데 이것이 핵심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핵심을 영어로 kernel이라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곡식의 알갱이를 뜻하는 것이죠. 핵심 말입니다. 오늘 택한 본문은 3장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여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 말씀하고 4장 2절에 있는 괄호 속 문장,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기서도 세례 문제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냐? 아니,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것 가지고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의 토픽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예수의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제가 언문부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Not the Logosian Kernel. 답이죠. 그 의문에 대한. 그런 것 가지고 다툴 것 없다. 핵심이 아니다. 커널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한번 지난장에 만난 후에 그 예수님 일행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적었습니다. 두 사람이 베푸는 세례 묘하지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코멘트가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요한의 세례 전승이 정확한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유대인과 논란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쟁점은 정결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정결 예식은 세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사함의 의미가 있는 세례하고 정결 예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결 예식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죠. 건조 지역에서 손발 씻는 정도하고 종교적 예식으로 죄사함을 얻는 세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세례는 아마 율법에 있는 그 의식을 뒤집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라비어라고 했죠. 라비는 여기서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갑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문화생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의 문화 제자들은 많아진다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세례 요한 스승이 하는 대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 진리, 로고스, 인간적인 차원,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뭐 신경 쓰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 유치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증언할 자들은 내 제자인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서두 프롤로그에 있는 로고스 기독론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결혼식에 신부의 친구로 비유하고 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신랑의 기쁨이 그 친구의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1절부터 요한복음 저자의 입장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로고스 그분은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거짓이 없으시다. 사특함이 없으시다. 그분이 보고 들은 것 진리라는 것이죠. 그 진리를 우리도 보고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2절 표현대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은 하는데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더라.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언을 받는 자,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했습니다. 씰링, 봉함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증한다고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God is true. 헬라 말에서는 이거 굉장히 대단한 말입니다. 인격적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utter, 발음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대빡대로 되어서 청량할 수 있는 방식으로가 아닌 청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 1,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뉘앙스가 예수님과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제자 삼는 것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스타일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2절 아주 이상합니다. 관로에 넣어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풀었다. 오늘 본문 3장 22절하고 모순이죠. 뭔 성경이 엉터리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가치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전쟁 왜 합니까?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알맹이라고 합니다. Kernel of History.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이 뭔가? 나토 세력, 미국 세력과 구소련, 러시아 세력의 대결이죠. 왜 대결합니까? 자국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 힘드니까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친서방의 우크라이나를 복속시키려 한 것이죠. 이것이 이 전쟁의 본질, 핵심, 알맹이, 커널입니다. 그러면 그 알맹이 주위에 갖다 붙이는 무엇, 그 스토리들 무수하게 많아지는데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영웅이 탄생할 것이고 영웅의 스토리, 영웅담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출신 필하모닉 멤버 3명은 우크라이나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귀국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것 하면은 병력을 기피하고 도망하는 또 부끄러운 스토리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작가라면, 글 쓰는 사람이라면은 영웅적인 스토리를 많이 써놓을 것 같아요. 이후 평화의 시대가 오면 출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역사학도라면은 푸틴이 침공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할 것이에요. 후대의 교훈이 되어야 하니까요. 문학 작품에는 고대의 영웅담이 있겠죠. 승리가 거의 불가능한 전쟁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나 불치의 질병 혹은 자연현상을 극복하고 혹은 주인공을 구출하는 영웅담 같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 보고서 같으면 사진 찍고 비디오 찍어서 인터넷 올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뭐 3, 4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디오를 만들 수 없을 때는 올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역사적 알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스토리텔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객관적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역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웅들의 스토리 속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거꾸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웅적인 스토리로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마다 고유한 스토리가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실제 일어난 현장 보고서를 생생하게 전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사건의 의미를 후손에게 전할 스토리는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고생 끝에 세우는 그 나라, 그 작가는 다윗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담겠죠. 어떤 목적으로? 네, 이스라엘의 이질적인 다른 12지파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야 하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역사학자라면 멋지게 보일지는 몰라도 역사학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영웅담으로 걸친 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학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둘을 구태여 떼어놓고 갈라놓고 싶지 않아요. 영웅담으로 과장도 좀 하고 흥미를 끌면서 글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의 핵심을, 즉 커널을 전달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역사와 영웅담과 혹은 성경의 그 신학적인 의미, 의도를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스토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3000년을 전해 내려온 믿기 어려운 스토리이죠. 하나의 주제, 하나의 메시지.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이 문학 작품인가 현장 보고서인가 물어보면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베푸셨다가 작가가 코멘트로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참 불편하죠. 도대체 요한복음의 작가는 어떤 장단을 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있는데 바로 요한의 글을 읽는 공동체가 예수님 사후 70년이 지난 모임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예, 적어도 자기들만 모이는 작은 무리라도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알맹이 큰 홀로 뭉쳐야 하는가, 이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진리요, 진실이요, 핵심이요, 우리가 말하는 교리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과제 말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로고스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시요, 세상의 빛이시요, 그래서 세상의 악을 물리치신 분입니다. 이 로고스를 소개하는 사람이 보조 역할자인데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은 또 강조하죠.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이 사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기 전에 제자들이 있었을 정도로, 그리고 옥에 갇힐 정도의 인물이라면 당시 민중의 지도자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 너희들이 그분 예수님을 증언해 줘야 한다. 예수님이 빛이시오, 로고스시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증언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중국 무협지나 무협 영화에 무슨 소림파, 무당파 앞에 제자가 되려고 모이는 사람이 구름같이 많아야 하는데 파리를 날린다고 역정을 내는 것이죠. 영업이 안 된다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님보다 저쪽 예수라는 사람, 그 사범한테 제자들이 더 구름떼처럼 모이더라. 우리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스승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스도가 아니냐. 니들이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예수님이야.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들러리일 뿐이고, 그래서 내가 억수로 기쁘고 즐거운 거야. 신랑인 예수님은 흥해하고 나는 그저 쪼그라들어도 괜찮아.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어. 만물 위에 존재하시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적인 분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격을 같이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계시면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지 않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야. 네. 이게 요한복음 변정의 최고봉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작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저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요한복음 서론이지요. 프롤로그에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빛을 싫어하는 어둠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빛 대신 예수님, 당연히 하늘,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시겠죠.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을 주시는 방식으로 보내신 아버지가 보냄받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그 아들에게 맡길 정도라니.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벌이 있고 하나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로널, 알맹이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로고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알맹이 위에 더 씌우는 것,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냐? 아니야. 그의 제자가 세례를 주었냐? 그래서 그의 무덕과는 문화생이 많고 이쪽에 청동하는 뭐 파리채 날리고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큰 문제 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러나 알 수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뭔가 당시 요한의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의 교회도 있었고 베드로의 교회도 있었을 것이에요. 각각 떨어져서 말입니다. 한 교회는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다른 데 보면 성령의 세례도 모른다고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We church냐 아니면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제도적인 교회냐. 예. 아까 제가 가톨릭 교회에서 생긴 웃지 못할 뉴스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사실 지난 2월 달에 17일, 22일 그 AP하고 ABC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들. 성경 메시지의 알맹이가 큰얼인데 그 큰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축자적으로 읽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 큰얼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고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런 논란이 있는 세례요한파냐 예수파냐 성령파냐 뭐 베드로파냐 바울파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다음 주 설교 첫 마디가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떠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심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까지 했는데 그 책임을 지고 처리하시면 될 텐데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저자 요한복음의 글선의 그 관점이기도 합니다. 핵심이 아닌 커널이 아닌 논쟁으로 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전쟁의 핵심적인 내용을 꿰뚫어 보고 그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것은 참 안타깝고 귀한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거짓과 엉터리가 난무하는 그런 스토리로 덧입혀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커널이 있고 또 영웅담 혹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엉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 속에 커널이 있을 거예요. 메시지가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진짜인지 있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옥석을 가려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전쟁도 해결하고 대통령 선거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우리 세길교회 교인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한국에서 발생한 산불 대화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핵심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게 해주시고 부차적이고 2차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핵심을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실험하고 고민하며 돕게 해주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와 큰 산불로 인하여 염려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리시니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